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바울이 왜 이렇게 이걸 알기를 원하는지 세 가지를 계속 알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두 번째가 우리의 요배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사실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에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내용인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것 중에 부르심의 소망과 소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유업에 그거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지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끌어다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 가전제품들이 다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전화기, 그 다음에 뭐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가전제품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콘센트에 꽂아야지 전기를 갖다 써야 되는데 거기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갖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플러그를 안 꽂는 거예요. 네. 제가 비싼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맥북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파워가 나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네, 열심히 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면 절망입니다. 그때는 그때마다 아 자가발전기 이러면서 네, 속상할 때가 있죠. 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플러그에 꽂았냐 안 꽂았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거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여섯 가지를 가지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사람임을 증명했고 살아나심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임을 증명한 사건이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부활은 또한 네 번째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과 우리에게 달려감을 줍니다. 그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정말 여기서 쾌락주의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부활은 우리의 모든 기독교에 있어서 변증의 정점입니다. 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여섯 번째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지금 오늘의 메시지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부활이 20절과 21절에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으심이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시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이 능력은 하늘에 올려서 그의 우편에 앉히신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오른편이 통치의 그 상징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권세 즉 후계자가 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자 후계자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힌 그 능력은 또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능력과 권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뿐 아니라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능력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사람뿐 아니라 이 자연의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능력을 알아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올리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늘에 올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에 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늘에 올린 우리 또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길 원해요. 먼저 첫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던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대한 겁니다. 먼저 이 능력은 이제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많은 시체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그 살아남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죽음을 완벽하게 이긴 하나님의 승리가 그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정말 이 면에서 이 부활은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죽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넘어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가운데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모든 것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선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캠프 갈 때 어떤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저기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아이, 그때 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 친구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애정아,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었다면 사람이 아니었나 보지. 걱정 마라. 말이 어렵죠?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눈빛은 대체 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에 태양이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전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없으면서 있다가 다시 없음으로 가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히 더 죽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이 꼭 있다고 말씀하세요. 절대 죽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후계자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승리의 표시예요. 이 오른편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오른편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강 홍해죠. 네,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거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 가지 재앙은 그 당시 있었던 애굽이 갖고 있던 신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모습이 다 나일강도 신의 모습이고 거기 뭐 파리가 나오든 그 다음에 뭐 번개가 치든 어둠이 나오든 빛이 나오든 네, 죽음이 나오든 다 그 모든 것들이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그 모든 신들을 치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셨다고 하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이 오른손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른손은 모든 신들을 이겼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로다.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자기가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들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오른손으로 그 전쟁의 신으로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또 오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포로시대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풀어짐을 주기로. 무엇을 통하여서? 나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세우시고 하셨던 것처럼 전쟁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붙어 계셔야 돼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나의 승리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오른손에 있다는 거 승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이 오른손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다고 할 때에 자기 손자죠. 네, 손을 교차로 합니다.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두고 네, 그리고 므낫세를 네, 왼손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네, 요셉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이게 첫째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를 먼저 하시겠죠. 오른손에 대야죠. 아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 오른손을 두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권한을 오른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복입니다. 제가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 일일 영생 매일의 삶의 축제. 나는 나의 삶이 매일마다 축제야. 나는 축제야만 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일일 영생,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영원한 삶 가운데 하루, 네, 일일 일생 일일 영생, 하루를 하루처럼 살아가고 하루를 영원한 삶 가운데 하루로 살아가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나는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은 영원해. 그래서 나는 축제야.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일 일생, 일일 영생, 나의 삶은 매일마다 축제. 네, 매일마다 좀 읊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영원한 삶의 하루고요, 매일의 삶이 축제여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인상 쓰지 마시고요. 네, 인상 쓸 일 있어도 좀 이렇게 웃으시고. 네, 아, 다 웃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웃고 계시잖아요. 민수기 6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축복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약을 해보면 영적인 축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난 뒤에 그의 오른편에 앉아두셔서 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중보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그는 의인입니다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서 계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봉사와 거룩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축복 또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축복 또한 있는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디바인 프로텍션이 있어요. 우리를 늘 지켜주심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네,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심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프로비전, 우리에게 모든 걸 필요한 것을 프로바이드해 주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바인, 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디바인 위스덤과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드립은 하세요. 우리. 네, 3D인데 네, 3D가 디피컬티 이런 게 3D가 아니라 네, 네, 디바인 프로텍션, 디바인 프로 예 해주세요. 프로비전. 그 다음에 디바인 위스덤. 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현실의 삶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개인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로 이끌어가서 공동체의 연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축복의 연합이 있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리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중재를 받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또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미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이거 건져낸 게 구원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첫 번째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기에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 혼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되겠어요. 육에 속해 있는 우리를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깨달음을 줘야 돼요. 명철함을 줘야 돼요. 우리 속에 감춰있는 것들 그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힘들죠. 그게 십자가로 다가오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번 깨트리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가지고 그 수많은 신에 우리가 죽듯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면 갑자기 숨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갑자기 너무 힘들어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삶의 기준과 근거도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부시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초석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바인 프로텍트하고 프로텍션도 하고 예. 프로바이드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인 위스톤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고 예.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오른편에 앉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능력 주관하는 자 그리고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이름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그리고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이름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대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계속해왔는데 거의 뭐 20세기 내내 싸워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지 결론이 나지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한쪽으로는 영적인 권세에 대한 문제다라고 한쪽은 이야기하고 뭐라고 했냐면 고든 러프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러한 이 정사 권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우주의 힘과 별들에 거주하는 천사와 또는 악마의 방대한 계급 구조 또는 이런 것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노예화시킨다. 우리를 전체적인 하나의 전체주의로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게 하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전체주의로 우리를 노예화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계속해서 우리 영적전쟁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은 원래 천사들이 계급이 있어요. 아홉 계급이 쭉 있고 아홉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사람들이 천사들이 보면 에녹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쿠데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쿠데타 해가지고 그들이 빠져나가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권력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그 아는 천사 중에 하나가 루시퍼 이런 애들이에요. 애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루시퍼 이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계속해서 영적인 암흑적인 세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냐면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군부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권력 안에도 이러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것이 아 그런 것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건 뭐야? 평화롭고 자유롭고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고 그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 원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뭐 그거 아니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들은 자기의 소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의 독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탭했다면 부셨다고 파퇴시켰다고 발음이 안 되네. 파회시키셨다고 파회 네. 파회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영적인 권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어마 암흑의 세계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영적인 암흑의 세력들이 다루고 있는 무엇으로 바라봤냐면 전통과 의식과 법과 권세들, 심지어 종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권한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해한 적 있습니까? 욕을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아, 욕은 하시긴 했네요. 이게 독사의 자식들과 네. 욕받아 처먹어도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독살자지 어쩔 수 없는데. 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 그 유대 종교인들이 정말 좋은 제도를 갖고 있고 했으면 살려야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한 사람을. 근데 그들이 소송을 할 때 건 제목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성전은 허물라고 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근데 예수님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모르는 것뿐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몰랐던 것뿐이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인 거예요. 누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나서 누구의 손을 잡았어요? 로마의 정치 권력과 손을 잡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치 권세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가려져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그렇죠? 네. 아니라고 할까봐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런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무엇의 싸움이냐면 사탄과 우리 인간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다른 이야기가 속이는 자잖습니까? 거짓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이 있다면 한마디로 딱 이겁니다. 무엇과 무엇? 거짓과 참에 대한 싸움이에요. 거짓과 진리에 대한 싸움. 이 싸움을 하려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네, 눈을 뜨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네,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If You Can, 뭐 Catch Me If You Can 뭐 이런 거 영화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네, 이게 위조지폐 만드는 사람 이해해요. 위조지폐를 가지고 막 그냥 수많은 사기를 치고 다니고 뭐 했어요. 그런데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위조지폐도 만들고 자기가 막 모든 직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막 아, 내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얘는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게 했는데.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 사람 잡혀가지고 FBI에 동조를 하면서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 얘기하고 원래 무슨 얘기냐면 참과 거짓을 위조지폐를 찾으려면 위조지폐를 앞만 많이 보면 안 된다. 위조지폐를 많이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뭘 봐야 된다? 진짜 지폐를 봐야 된다. 위조지폐를 앞만 많이 본다고 해서 위조지폐를 발견할 수가 없다. 뭘 많이 봐라? 진짜 지폐를 봐야 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진리를 계속 두들기고 파고 또 파고 내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익혀나가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만 발견하도록 노력하실 그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 하나 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부활의 능력은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권력과 사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자연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치하신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냐.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실 것처럼 우리 또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앉힌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앉히신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짓과 참에 대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그렇게 용성했던 유럽이 지금은 기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무슨 전쟁이 진 거예요? 참과 거짓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합리성이에요. 과학 문명이기 때문에. 합리성 안에 거짓이 숨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 간과했던 겁니다. 합리적인 거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합리성이 과학기술 문명을 주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철퇴를 두고 맞았죠. 언제요? 그런데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사고가 잘못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합리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합리성의 기반이라는 거죠. 저는 합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주의를 자꾸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합리성이 아니라 우리 보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게 문화적인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반대하고 있는 그 문화에 속해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문화적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문화적 포로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문화적 포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 월터 브루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적 사역의 임무가 필요한데 우리 주변의 지배적 문화의 의식과 지각과 대안적인 의식과 지각을 키우고 또 기르고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적 사역의 임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 주변의 주변의 지배적인 문화의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과 대안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안적인 의식과 그 지각을 키워가지고 기르고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바르게 가치관을 가질까를 끊임없이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니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첫 번째가 예언적 목소리예요. 여러분, 예언자들 잘 아시죠? 예언자들이 외쳤던 목소리가 뭡니까? 정의의 목소리예요. 공의의 목소리예요. 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판의 목소리예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같은 편에 대해 충실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대안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대안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비판받고 판단받고 막 주눅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약에, 아니, 여러분 그러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아니, 교회 왔는데 막 맨날 그냥 비판받고, 아, 나 너무 싫어. 나 정말 싫을 것 같아. 근데 교회 왜 오는지 모를 것 같아. 막 그러면. 아니, 하나님 그렇게 뭐 우리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서는 바깥에 있고, 물론 우리 안에 거짓된 것도 있으면 그거에 대해 싸워야죠. 물론 뭐 그걸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싸워야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싸워야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해하고 관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기 아니면 어디서 그런 걸 찾고 발견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한다고요? 안 돼요. 아,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영화를 때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의 아저씨 다 보셨죠? 네, 그 이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기 드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 꼭 보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나의 아저씨 중에 이제 한 장면만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나의 아저씨 본 분들은 공감하는데, 이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사회의 힘든들이 있다, 아니하고 싸웠다, 자식과 문제가 있다, 다 뭐합니까?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어요. 술 한잔 먹고 풀고 싹 생각 없어져요. 모든 게. 거기 가면 비판 없어요. 너 잘못했어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만들지,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뭐 자녀한테 너 왜 화내게 만들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사회에서는 술 한잔 먹으면서 그게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비판받고 뭔가 한다고 그러면. 아, 물론 정말 잘못한 거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숨도고 싶 정도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있고, 기독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특징은, 근데 이런 게 특징이에요. 막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에 나오고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천국 안 갑니까? 천국 가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중국이나 아편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술, 담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이미, 우리는 알다잖아요. 이게 가을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만만히 놀자, 술 먹고 놀고 맨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술 담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안, 이렇게 된 거지. 사실 뭐 성경에 뭐 술 담배 하라고 뭐라고 문제 삼지, 아니 그렇다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하면 안 되고. 아 이건 특징이라고, 특징이요. 이거 부엉의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로 보여주려니까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분들은 숨어서 절대 들키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사회의 시각이나 기준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기준, 기준이 있으니까. 아, 기독교는 저러면 안 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죠. 우리 자유가 있는데 뭐 하도 되죠. 근데 그 안 쓸 자유를, 여러분, 안 먹는 자유를 쓰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할 수 있는 자유. 오케이? 네?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이 아닌 것 같다가 제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는 저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평화와 사랑, 이 사랑과 그다음 기쁨과 이 희락과 화평, 이런 게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네. 제발 그러지 맙시다. 만약에 누군가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게 내가 다 쳐봐야지. 또 한 명만 쳐도 안 되는데.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고 그 너희가 하늘에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근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찾진 않으시겠지만, 네? 하늘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그 권세를 사용하러 나누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멤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바꾸고 싶어요. 커넥트하라 얘기하고 싶어요. 커넥트 지저스 파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와 결합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켰던 죽음을 이룬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상징의 능력, 평화의 능력, 기쁨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 위에 어둠과 이 그 다음에 이 빛과 어둠의 싸움 가운데, 거짓과 참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셔서 이 참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능력이 정말 이 권세,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파워는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 파워에 커넥트, 플러그인 하셔야 돼요. 플러그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씩 다 가보셨어요. 저희 나야그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나야그라를 가봤습니다. 네, 나야가 갔어요. 네, 가기 전에 제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나야그라 내 드디어 가보는구나. 차를 쫙 몰고 갔습니다. 아, 갔는데 아메리칸 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캐네디안 폴을 못 건너갔어요. 네, 비자 문제가 있어서. 아, 가슴을 치고, 아, 하나님 나 이제 정말 가보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네, 어쩔 수 없다. 대안을 생각하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케이블을 갔어요. 네. 네. 케이블 오린드. 바람의 동굴을 갔습니다. 이야! 들어갔더니, 막, 이게 막, 바람 소리, 확, 폭포 소리가, 막, 막, 나도 막, 너무 좋더라고. 그러고 걸어서 내려갔더니 계단이 있어서 계단 가면서, 이야, 나이가 나는 거 대단하구나. 아, 근데 뭔가 체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제가? 네. 메이드 오브 더 미스트. 네. 안개 소녀 그, 맞나요? 안개소녀라고 해야 되나? 안개소녀배를 타고 파란 우위를 입고 쫙 갔습니다. 야, 쫙 배가 가는데 이야, 그 캐나다 폴 쪽으로 갔더니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케이브에서는 과과감 이 정도였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 흠뻑쳤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시길 바라요. 눈으로 보는 거, 사진으로 보는 거 정도로 느끼는 게 아니라 케이브에 가서 그 정도 바람 소리 듣고 내가 놀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흠뻑 젖으시길 바라요. 흠뻑 젖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오버웰밍 시키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오버웰밍 시키기, 하나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비록 우리가 하늘에 올려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 올려있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러도 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커넥트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이칼리지 하는 교회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